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기억하라 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24절과 25절과 26절에서 이 표현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26절 이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하는 것이니라 이 표현을 선포 또는 선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13장 45, 46절에는 좀 신비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면서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에 합류하지 못하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상징할까? 해결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린 죄인의 모습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나병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나병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는 사람으로서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흘린 보혈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병과 관련돼서 치유는 이렇게 하라 그런 처방이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 24절에 본문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손에 들게 되는 이 조그만 빵 조각은 이 상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도하신 것을 연결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가 들게 된 이 빵 조각과 그 순간에 왜 이리 작게 만들었지? 너무 말랑거리네? 좀 달았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생각에 산만함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팠을 때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는데 덩이가 조금 컸으면 포도즙을 담은 그 잔이 두 잔 요청하면 안 되겠지? 생각의 산만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찬식을 하게 될 때. 근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일어난 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병처럼 지유불능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유불능의 영적 상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병 같은 죄라는 불치병에 걸렸던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유일한 해결책. 이 내 몸이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경에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일년된 양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이루게 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한 존재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은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신적인 영역, 하나는 인간적 영역.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의 존재들의 경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의 세계에서 그분의 명령하에 무언가가 진행되고 실행되는 바로 그 천상의 도시의 예배의 중심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속죄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입은 이 몸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 둘을 결합한 우주의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져야 할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켰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 짐이 처리된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24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했을 때 인간 가운데 발견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인간 가운데 어떠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도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린 양 됨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으신 그 상태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대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 행하는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무수한 사람을 위해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지만 아주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이 우주 세상 가운데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존재가 많지만 이 만물 가운데 나를 향해서만 바라보고 나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 가셨구나라고 하는 24절에 있는 이것은 너희를 헬라 본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you plural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한 내 몸이니 그래서 손에 들 때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영혼 가운데서 내가 너를 품고 있었고 너희 생애 일정한 시점에 내가 너에게 계시했단다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단다.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 보시기 귀한 존재인지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을 때 그로부터 천년 뒤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주님께서 이 단말마의 비명을 크게 소리 높여 질러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아마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우겨삼을 좌우에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버리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예언적인 시편으로 고백되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천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제9시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그가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던 그의 주께서 천년이 지났을 때 이러한 날카로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실 줄 그의 시편에 고백한 그대로 울부짖으실 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그 자리에 가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했을 때요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영혼의 비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비명을 지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질러야 될 비명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는 이 구절을 상기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통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부림을 경험하면서 내 질러야 될 고통스러운 비명을 주 예수께서 나의 주님께서 대신 저어주셨다. 이 구원 사건은 엄청난 차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 구원 사건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터져 나오는 찬양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공간 가운데 호흡하면서 대부분 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눈에는 인간의 탐욕과 살인과 미움과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육신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저 하찮은 인간들, 너무도 쉽게 죄에 빠지는 그들에게 그 인간들을 향해서 보는 천상의 존재들의 시각이 급격하게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상의 나라에서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상으로 성육신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습니다. 십자가로 가십니다. 죽임을 당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임을 당하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생각했더니 그들이 비하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던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리심을 보면서 그들이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이기. 여러분, 성찬 참여하시면서 천사들의 시각이 바뀌게 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수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 25절을 보면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신자가 십자가를, 주님께서 자신을 들으신 그 현장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서서히 세상적이 되어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죄가 처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붙잡고 있는 그 기준점을 놓아버리게 되면 서서히 놓게 되겠죠. 서서히 놓는 만큼 나는 서서히 세상적이 되어갑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세상적이 되어지지 않도록, 세상이라는 주형들이 나를 집어넣어서 세상화하게 만들 텐데 그것을 저항하는, 승리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품 간접 광고, 그것을 우리는 PPL이라고 합니다. Product Placement. 제품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거죠. 미국에서 만든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애플 노트북이, 제가 본 영화에 애플 노트북이 등장하지 아니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플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그 영화의 내용과 아주 조화스럽게 배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아, 괜찮은, 웬만한 비즈니스맨들은 애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PPL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신자의 영혼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어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하나하나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 역사를 공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보복, 역사에 일어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래요. 역사를 배움으로써 아, 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잠시 한번 그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살던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의 풍속 규례 흉내내지 말라. 이 애굽과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애굽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예수를 믿고 직면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뒤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만 이끌림을 받고 그 소망만 커져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성찬의 떡을 떼며 잔을 들 때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순간적인 유혹이 나의 생각을 흔들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고귀한 피, 그 찢긴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생각하며 이처럼 나를 마음에 품으신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결심한다. 다음 주에 또 굴복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성찬식 현장입니다. 11년 전에 저는 뉴욕 홀로코스트 뮤지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나절 전체를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러나 저들이 문을 닫기 한 1시간 전에 갔기 때문에 서둘러 본 그것이 너무 지금 아쉬웠어요. 그렇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그 유대인들의 희생자들이 신었던 신발들이요. 그것이 고스란히 신발들, 새 신발들 하나도 없어요. 신발들이 산을 이루고 있고 또 한 곳에 가면 안경들, 작은 산이 되어 있어요. 또한 벽면은 거대한데 사람들의 그 얼굴 사진들만 하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고스란히 보존했을까요? 기억 소재로 삼아서 또다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 때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연관되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나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다. 언젠가 이 믿음의 싸움은 끝이 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비된 영원한 영광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잘 싸우기를 원한다. 그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내 생애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나면 이 생애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 기억하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는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나를 고쳐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주님의 샬롬이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오신 주께서 이러한 문제 해결자로서 샬롬을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구하세요. 저는 성찬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세례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사건도 목도했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놀라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 영혼의 죄 문제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잊게 하신 대속의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가운데 잠잠히 생각하십시오. 성찬을 들면서 지속적으로 기억할 것 하나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엄청난 존재인데 세상은 그분의 진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분의 가치를.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이 건축자는 돌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러나 그의 안목이 부족하여 조금 모자라서 어떤 큰 바위 하나를 보면서 저거 어디다 써?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보다 훨씬 위대한 한 건축자가 그 바위를 보면서 엄청난 재료가 될 것을 알고 위대한 건축물의 머릿돌로 사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진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는가 하면 세상이 그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지저스 또는 크라이스트 영화의 용어로 많이 등장하죠. 또 중간에 F-word를 넣어가지고 말이죠. 욕설할 때 사용되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가치를 아는데 입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분의 진가를 모르지만 나는 이제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입문한 자로서 그분을 알아가는데, 더 많이 알아가는데 헌신합니다. 성찬을 들면서 이 고백을 하십시오. 26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는 것, 그리고 잔을 드는 이 행위 자체, 그러면서 묵도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아까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는 것. Proclaim, make known, 알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행할 때마다 뭐라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신자 개인 상호 간에 어떠한 고백,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은 지금 내가 잔을 든, 손에 잔을 든 바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며, 언젠가 이 아름다운 구원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내 영이 열망하는 바로 그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 26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실 텐데, 와, 눕는다는 뜻이에요. 와, 신, 어디에 눕는가? 장작듬이 위에 눕는다. 매일매일 그 위에서 잔다라고 생각해봐요.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매일매일 장작더미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요. 상담, 무엇을 맛본다? 담하는, 웅담할 때 그 담자예요. 쓸개, 곰의 쓸개를 혀로 핥는 거예요. 엄청 쓰답니다.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웅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혀로 핥는데요. 잠자리는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장작더미 위에서 자는 사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달콤한 것을 찾는 대신에 나의 마음을 비통하게 쓰게 만들기 위해서 신하들로 하여금 쓸개를 가져와서 혀에 댄대요. 이게 와신상담 고사성어가 유래한 춘추성국시대에 생긴 고사입니다. 무엇하려고? 복수하려고요. 와신상담은 장작더미에 누워서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쓰디쓴 쓸개를 맛보면서 그놈을 기어이 죽여야지라는 복수를 꿈꾸면서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기억이라는, 잊지 않는다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둔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담아두기 위한 기억 소재로 이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목회 일정상 사실은 매주마다 해야 되고 초대교회는 매일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 설교 내용이 다 기억되지는 못하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위원 두 분 나와주시고요.